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본투표가 오늘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일을 하루 앞둔 어제 7개 경합지역 중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승리를 확신한다면서 시작한 지점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과 열정, 기쁨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피츠버그 유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거듭 비난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는 등 팽팽한 접전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미 북동부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 마을은 이날 0시에 총 6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고 개표 결과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각각 3표씩을 얻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접경의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는 1960년부터 대선 당일 0시에 투 개표를 진행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 한일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과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발사를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당국자들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참은 한반도 시각 5일 오전 7시 30분경 황해부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닷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또다시 대규모 야간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오늘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크이우 북서부 오볼론스키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들을 격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밤사이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이 79기였으며 이 가운데 48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고 이와 별개로 미사일 두 발도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밤 영상연설에서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11,000명이 이미 배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함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주요 전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서 펼친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30명이 숨졌다고 현지 보건당국과 언론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관영 와파통신과 하마스 공보당국은 지난달 5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새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 마을 내 주택 두 채가 공습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당국은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6명이 숨졌고 중부 알자와이다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가자 중부와 북부 등지에서 테러범 제거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통제하는 이스라엘 동부 접경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도 공격을 가해 카바티아에서 2명, 탐문에서 2명 등 최소 4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헤즈볼라의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는 시리아 내 독립적인 정보수집, 조율 및 평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지사를 두고 있다면서 다마스쿠스 인근의 이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외무부는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스라엘의 침략 중단과 책임을 묻는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총 53개의 위성이 탑재된 로켓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우주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이날 이란의 지형 관측 위성 1개와 통신 위성 1개, 그리고 러시아의 지구 전리층 관측 6, 이오노스페라 M 위성 2개 등 총 53개의 위성을 탑재한 소유즈 2.1B 로켓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B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투데이 미국 대선 특집 방송 4부 시작하겠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미국 대선 특집 방송 4부 진행의 김현경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박빙 양상으로 펼쳐질 전망인데요. 지금 이곳 미국 워싱턴의 현지 시각 11월 5일 오전 9시 5분입니다. 오늘 0시부터 투표가 시작된 뉴햄프셔주의 이 작은 산간마을 딕스빈 로치를 시작으로 지금은 미국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 이미 7,500만 명이 투표를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미국인이 오늘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총 2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도 그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VOA가 4시간에 걸친 미국 대선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미국 대선 선거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 잠시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이겠습니다. 다시 미국 대선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대선은 지난 4년 가까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활동했던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 그리고 그에 앞선 4년 동안 대통령으로 활동했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결인데요. 이번 대선 결과가 향후 4년간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 대선 투표 시작을 몇 시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9형을 발사한 이후 5일 만인데요. 미국 대선을 바로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에 있는 저희 VOA 기자들 연결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47대 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현장 투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마치고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워싱턴 DC 투표소에 나가 있는 함재아 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재아 기자.
네, 여기는 워싱턴 DC 투표소입니다.
네, 이미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곳 미국 시각으로 오는 0시에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한 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는 미국 50개 주와 이곳 워싱턴 DC에서 실시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워싱턴 DC 스테드 레크리에이션 센터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표는 전통적으로 자정에 투표소를 여는 뉴햄프셔주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5일 0시에 가장 먼저 시작됐고 이후 버지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의 투표소가 미 동부 시각으로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뒤엔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투표소 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에 미국인 유권자는 약 1억 6천만 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7,800만 명이 이미 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에선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자 흑인 아시아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은 1892년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대선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맡는 사례가 됩니다. 두 후보는 공약과 정책, 여러 사회적 사안에 대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 권익과 여성 생식권 보호,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활동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맞선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 수입품 관세 인상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동맹을 통한 문제 해결과 미국 우선주의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와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제외한 주가 1위 후보에게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7개 주의 결과에 따라 최종 승자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일, 이들 경합주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 주에서만 5곳을 돌며 유세를 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주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유명 가수인 레이디 가가, 니키 마틴 등이 참석하는 콘서트 형식의 집회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I am ready to offer that leadership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wever, the race ain't over yet. And we must finish strong. And this could be one of the closest races in history.
이어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힘차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한 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여러분의 투표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새로운 위상과 영광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your vote tomorrow, we can fix every single problem our country faces and lead America and the world to new heights of glory. But indeed, think of that statement, how beautiful that is. New heights of glory, that's what's going to happen when we win the election and we're really well looked.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보라며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투표가 마무리된 후 최종 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현재로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의 예측대로 7개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주에선 우편 방식의 사전 투표 용지를 제출하는 데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경합주는 규정에 따라 후보 간 격차가 1% 미만일 경우 재검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일에서 약 나흘이 지나서야 일부 언론으로부터 당선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반면 이들 경합주에서 한쪽으로 표가 쏠린다면 결과는 동부 시각으로 오늘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 투표소에서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표소에 나가 있는 함재아 기자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관심이 큰데요. 특히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지구 연결해서 이번 미국 대선을 한국에선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 기자가 오늘 한국 내 전문가 한 분과 미국 대선을 전망하는 인터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서울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의 연구실을 찾아 김 소장으로부터 이번 미 대선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미 대선이 한반도 상황에 주는 영향과 의미 등에 대해 견해를 청취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선거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관전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박빙이고 롤러코스터 같은 대선 국면입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약간 앞서는 분위기였는데 아마 해리스의 어떤 선거 자금이 더 많아서 그런지 최근에 TV에서의 어떤 광고량이 많아지고 또 해리스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지금 추세면은 뭐 선거의 결과를 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주요 이슈는 크게 한 네 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낙태권, 이민 문제, 경제, 외교 정책. 외교 정책 관련해서 특히 그 중동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같은 후보는 팔레스타인이나 어떤 그 이스라엘 어떤 한쪽을 명확하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뭐 중동 이슬람 이런 사람들의 표를 좀 더 많이 끌어낼 걸로 보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전에 기반해서 종전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 이러한 전쟁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바이든의 어떤 외교 정책의 실패론이 해리스에게도 물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고요. 경제는 뭐 인플레가 상당히 잡혔다고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실감하는 그런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해리스에게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그러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민 문제야 당연히 이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낙태권 하나 즉 여성들의 지지를 얼마나 더 많이 잡아내느냐 이게 해리스의 어떤 그 승리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의 동맹관이라고 할까요? 대외정책 철학이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북핵 위협이 크게 고조된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한 동맹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어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그리고 이것을 동맹 체제에 기반해서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될 경우에 한미동맹은 지금과 같은 공고함이 계속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문제인데, 물론 1기 때보다 동맹을 중시하는 성향이 조금 강해졌어요, 트럼프가. 안보지형이 워낙에 안 좋게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안보지형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동맹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동맹국들이 돈을 더 많이 내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비용 분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아주 강하게 압력을 가할 경우에 과연 동맹이 어느 정도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북미 대화입니다. 북미 대화에서 과연 비핵화 정책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어떤 반발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한국 정부의 어떤 그 불만이 계속해서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미동맹의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후보자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뭇 다릅니다. 해리스 후보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규정하면서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고요. 또 트럼프 후보는 반면에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우면서 대화 가능성을 비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되면 아마 북미 간의 대화는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는 북한 문제 등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위협을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굳이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김정은이 위협을 고조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대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미국이 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해리스 같은 경우에 과연 바이든처럼 북한을 전혀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는 어떤 군사 도발 행동처럼 북한이 계속해서 ICBM을 발사하고 제7차 핵실험까지 감행을 한다면 과연 해리스가 이것을 계속 무시하고 갈 수 있겠느냐. 바이든 정부 때 정부 내에서 소위 인터림 딜, 즉 중간 단계 딜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이 고조됐을 경우에 해리스가 바이든처럼 계속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과 다른 형태의 어떤 협상을 또 재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한국 내에선 북러 군사동맹을 엄중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두 후보 간 접근 방식도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닌지요?
예, 트럼프는 당선된 다음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트럼프 캠프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다 끊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또 종전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을 해서 러시아에게 해를 입히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큰 종전안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반대가 심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토, 즉 빼앗긴 우크라이나 영토를 복원해 주지 않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종전안을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유럽 나토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좀 더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의미가 있겠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종전을 원하지만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쟁 그리고 침략 행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토 국가들과 함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해리스가 됐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도 아마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은 어느 후보의 당선을 선호할까요? 또 그 셈법은 또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만나봤기 때문에 훨씬 더 친숙한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김정은은 어떤 협상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전략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 합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양국 간의 어떤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어떤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요 세 가지거든요.
네.
근데 요 세 가지, 즉,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수교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트럼프에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오늘 오전 가졌던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역시 미국의 새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특히 북한 핵 위협 고조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군요.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제가 앞서 1시간 전에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의 국수민 교수와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미국 대선, 과거 다른 대선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두드러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본 가장 두드러진 점은 최근 선거 중에서 이제
가장 팽팽한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7개 경합주에서 모든 주가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고 전국 투표율도 지금 3-4%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벌어진 대선 중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팽팽했던 경험이 없지 않았나 싶고 또 그 외에도 후보 교체 또 이제 바이든 후보가 그만두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새로 교체된 것도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한 후보 암살 시도가 두 차례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이번 선거의 팽팽함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로서 각각 어떤 강점과 약점을 지녔다고 보시나요?
두 후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장점을 꼽자면은 대통령 재직 시의 경제 성적을 유권자들이 굉장히 좋게 보는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또 사람들이 좋게 보는 점은 정치인이 아닌 비즈니스맨, 즉 기업인으로 인식하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 지지자들은 이제 굉장히 필터 없는 언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언론의 관심을 끄는 법을 안다는 점에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그에 비해 단점은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을 이 필터 없이 하기 때문에 구설수에 쉽게 오른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감도가 유권자들에게 갖는 호감도가 굉장히 낮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점은 정책이나 과거 경제가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후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그게 단점으로 보이고요. 해리스의 경우에는 그걸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젊다는 점 그리고 훨씬 정제된 언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을 보이고 또한 미국 선거 캠프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디시플린하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캠프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충실하게 전달한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연설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단점이 이제 그거에 좀 반대로 보여지는데 지나치게 정치인처럼 보이는 점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질문을 잘 답하지 않는다는 점도 단점으로 보이고요. 또한 굉장히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이 들어온 경우는 순발력 있게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데 차별점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바이든 정부의 낮은 국정 지지를 안고 가는 그런 단점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새 대통령이 될 경우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각각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굉장히 차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무역 정책, 이민 정책, 국제관계 정책들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1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인사 기용이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차이가 커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 1기와는 또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대부분 바이든 전 정부와 유사점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약간 차이점을 보인다면은 뭐 주택 정책이나 물가 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랑 유사할 것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정치적 분열 상태가 매우 커진 상황인데요. 이번 대선 이후에도 그런 정치적 분열 상태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네, 앞으로도 심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선거 직후에는 우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선거 불복을 한다면은 굉장히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만약에 2000년 이 미국 대선처럼 이제 부시 대통령과 고어 전 부통령이 붙었던 이 선거처럼 굉장히 두 후보 간 차이가 작으면은 그 논란이 더 심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분열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8년 전과 같이 이제 트럼프 시기처럼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전국적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아마도 그런 정치적 분열은 어느 쪽이 당선되든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미한 동맹 관계 그리고 대북 정책이 매우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이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선 이후에 미한 동맹 관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를 걸로 보십니까?
변수가 많아가지고 단언하기 어려운 사안이긴 한데요. 우선은 그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제 2기로 들어선다면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이제 고립주의적 국제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지 이 미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 전반이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국제 정세 전반이 변하다 보면은 미한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더 긴밀한 정상 외교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한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점은 외교안보 사령탑이 지난 트럼프 정권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지난 정권과 비슷하다 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은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는 이 아무래도 트럼프 정권이 굉장히 다른 정책을 내세우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트럼프의 보호주의 이 관세 정책은 한국 기업 수출에 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승리하든 두 후보 모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텐데요.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국을 예상해야 할까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국제 정치 정책이랑 이민 정책, 무역 정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그 트럼프 성향의 외교안보 엘리트들을 보면은 이 굉장히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국제정치 정세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아마 지원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국제적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각자 도생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이나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이 그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경합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특히 어느 주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주는 그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19개로 많은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한 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팽팽했던 주이기 때문에 그 펜실베니아를 가장 깊게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화당의 경우에는 그 노스캐롤라이나를 꼭 사수해야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의 경우는 이 미시간을 꼭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개 주, 특히 펜실베니아를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의 국순민 교수와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그리고 주 상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연방 상하원의 후보들 중에는 한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첫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노시장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연방 상원 그리고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될지 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 상하원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요. 모두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 지위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임기 6년인 상원은 총 100석 중 현재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34석이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뽑힙니다. 그 가운데 23개 의석이 민주당 의석입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곳에서 모두 승리를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이 경합지역이거나 공화당 강세지역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특히 민주당으로 당선됐지만 최근 무소속으로 등록한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은퇴하면서 공화당이 이 지역에서 한 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쉐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각각 공화당 강세지역인 오하이오와 몬태나에서 다시 한번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네. 반면 상원의 공화당은 다수당 지위 탈환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지켜야 하는 의석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죠.
네. 공화당이 지켜야 할 의석은 11개에 불과한데요.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측대로 공화당이 이 의석들을 지키고 추가로 한 자리만 더 가져가도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률이 돼서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부통령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죠.
네.
또 만약 공화당이 두 석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네,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20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212석이고요. 공석은 세 자리입니다. 임기 2년인 하원의 경우 전체 435석을 모두 새로 뽑지만 선거 전문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한 의석은 43곳으로 분류돼서 10군데 중에 한 군데 꼴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6개 의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데요. 주요 경쟁 지역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같은 경합주에 많아서 대선 투표율이 하원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공화당이 지켜야 할 지역 중 거의 절반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처럼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한 주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4명의 현직 한국계 의원들이 전원 이번 연방 상원 선거에 다시 출마를 하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 또 미셸 스틸 하원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은 3선에 나서고요.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의원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합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은퇴한 소방관 출신 조셉 케루와 결혼은 캘리포니아 40선거구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지만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또 스틸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변호사 데릭 트란과 맞붙는 캘리포니아 45선거구는 현재 초접전 지역으로 평가돼서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워싱턴주 10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앤디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상원의원 당선이 상당히 유력시되고 있죠.
네, 이 앤디 김 의원은 임기 중 부패 재판에 휘말린 민주당의 밥 메넨디스 전 상원의원이 18년 동안 유지했던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직에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페어리 디킨슨 대학교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앤디 김 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호텔 사업가 커티스 바쇼를 18포인트, 롯거스 이글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앤디 김 의원이 당선이 되면 한국계로서는 첫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김 의원은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8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에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의원은 정치 입문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네.
특히 하원 입성 후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매년 국방 수권법안에 포함되도록 힘을 쓰는 등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42세인 김 의원은 1982년에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국적인 지지도도 대폭 넓혔죠. 당시 김 의원 연설 중 일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What I learned on January 6th is that all of us are caretakers for our great republic.
김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건물에 남아 묵묵히 쓰레기를 치웠던 당시를 회상하고 내가 1월 6일에 배운 것은 우리가 모두 위대한 공화국의 수호자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노력해야만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방 하원 선거에는 이 현역 의원들 말고도 3명의 다른 한인 후보들이 또 출마를 한다고요?
네. 캘리포니아 34선거구와 47선거구에서 각각 민주당 후보로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데이비드 김과 데이비드 민 후보가 있고요. 남부인 조지아주 4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 중인 유진 유 후보가 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2세대로 이번 도전이 세 번째인 김 후보는 이민과 아동 관련 인권 변호사를 지냈고요. 김 후보가 도전하는 선거구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고요. 유 후보는 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는 이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또 주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주 상하원 선거에 도전 중인 한인들도 꽤 있다고요?
네. 주의회 선거를 비롯해서요.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 등 지방단위에서 각급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는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5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주 하원 선거에 도전한 한인은 10여 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워싱턴 32 선거구에서는 신디 류 민주당 하원의원이 출마하고 있고요. 뉴욕 40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론 김 주 하원의원이 각각 8선과 7선에 도전을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하원을 지낸 최석호 공화당 후보가 37선거구 주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 연방 그리고 주 상원 선거 관전 포인트 그리고 주요 한인 후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오늘은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 제47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데요. 한국 언론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민들이 첫 여성 흑인 대통령을 선택할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지 여부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선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 언론들도 대선 기간 내내 두 후보의 동향과 지지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었습니다.
네,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가운데 둘 중에 누가 더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나요?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미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번역해서 소개하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만큼 당선자 예측보다는 지지율 추이와 변화에 주목해왔습니다. 네. 특히 당락을 결정하게 될 펜실베니아주 경합주에서의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소개해왔습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후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 이 두 후보가 막판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인 흐름이나 추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암살 시도를 겪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첫 번째 TV 토론을 한 이후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그의 뒤를 이은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대선전은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들어서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가 멈추자 다시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지만 투표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는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언론들이 전하는 판세라는 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트럼프 후보가 출마했던 지난 2016년과 2020년 선거를 보면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맞붙었던 2016년 대선에서는 투표일 하루 전까지도 대다수 언론이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점쳤지만
그랬었죠.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네.
또 2020년 대선의 경우 언론들의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크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훨씬 적었습니다.
네. 이 한국 언론들이 이 미국 대선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보도하는 그 배경은 뭘까요?
예,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은 한국에 2만 7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고요.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 있는 핵심 동맹국입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두 후보 중에서도 특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북한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정세의 파장이 클 만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예, 한국 언론들은 이를 트럼프 리스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머니 머신, 말하자면 현금 기계로 지칭하면서
네.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액수입니다.
네.
이와 함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하다며 핵 문제를 놓고 타협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또 이 대선 이후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특히 트럼프 후보가 강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네.
한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고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그늘이 드리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요?
예,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 방침과 대북 정책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해리스 후보도 당선될 경우 무역과 관련해서 미국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든 앞으로 한국은 큰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당선이 되든 변화의 물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 미국 대선 결과가 가져올 변화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측 인사들과 각각 다양하게 접촉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정세가 많이 바뀌고 향후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뷰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1도, 최고 9도, 안주 최저 0도, 최고 9도, 남포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9도, 평안북도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9도, 수풍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8도, 강계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6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맑습니다. 해주 최저 4도에서 최고 11도, 용현 최저 3도에서 최고 11도, 개성 최저 2도에서 최고 12도, 사리원 최저 1도에서 최고 9도, 신계는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10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은 최저 0도에서 최고 14도, 장진 최저 영하 7도에서 최고 영상 3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는 영하 7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원산은 최저 2도에서 최고 13도, 평강은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10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맑습니다. 청진 최저 0도에서 최고 10도 되겠습니다. 선봉은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6도,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에서 최고 영하 4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는 맑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 오후 2에서 4m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 일겠습니다. 여기서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VOA가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미국 대선 특집 방송 4부 마치겠습니다. 4시간 동안 저희 특집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미국의 소리 논평 그리고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본투표가 오늘 미국 전역에서 실시 중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일을 하루 앞둔 어제 7개 경합지역 가운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승리를 확신한다면서 시작점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과 열정, 기쁨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피츠버그 유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거듭 비난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는 등 팽팽한 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북동부 뉴햄프셔주 딕스빌 로치 마을은 이날 0시 총 6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으며 개표 결과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각각 3표를 기록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접경의 작은 마을 딕스빌 로치는 1960년부터 대선 당일 0시에 투개표를 진행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이 이달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발사를 영내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당국자들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합참은 한반도 시각 5일 오전 7시 30분경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닷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야간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오늘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크이우 북서부 오볼론스키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들을 격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밤사이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이 79기였으며 이 가운데 48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고 이와 별개로 미사일 2발도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젯밤 영상연설에서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11,000명이 이미 배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함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주요 전선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서 펼친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30명이 숨졌다고 현지 보건당국과 언론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관영 와파통신과 하마스 공보당국은 지난달 5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새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 마을 내 주택 두 채가 공습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당국은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6명이 숨졌고 중부 알자와이다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가자 중부와 북부 등지에서 테러범 제거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이스라엘 동부 접경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도 공격을 가해 카바티아에서 2명, 탐문에서 2명 등 최소 4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는 시리아에 독립적인 정보 수집과 조율, 평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지사를 두고 있다면서 다마스쿠스 인근의 이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다마스쿠스 남부 사에다 자이납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에다 자이납은 헤즈볼라의 거점이자 이슬람 시아파의 주요 사원이 있는 곳으로 과거에도 공습의 표정이 된 바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이 공습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사에다 자이남 내 민간 지역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외무부는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스라엘의 침략 중단과 책임을 묻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총 53개 위성이 탑재된 로켓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우주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이날 이란의 지형관측 위성 1개와 통신위성 1개, 그리고 러시아의 지구전리층 관측용 이오노스페라 M 위성 2개 등 총 53개의 위성을 탑재한 소유즈 2.1B 로켓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코스모스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이오노스페라 M은 내년에 추가 발사될 같은 위성 2개와 함께 러시아의 전리층 관측 프로그램용 위성군을 이루게 됩니다. 전리층은 지구 대기와 우주가 접하는 지구 고도 80에서 640km 구간을 말합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이날 발사한 로켓에 러시아와 중국 학생들이 참여한 위성도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인 성장률 5%를 달성할 것이라고 리창 중국 총리가 5일 밝혔습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